리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뿐 아니라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 오데사 등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키예프와 하르키우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군 주위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이웃나라인 벨라루스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군으로부터 폭격을 당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방공 역량과 공군기지들을 순식간 안에 무력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연설을 통해 이번 공격을 우크라이나 정권으로부터 유린과 학살을 당하고 있는 돈바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군사행동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밑으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공격을 전면 침공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수호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자국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공격을 정당하지 못한 침공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사전에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며 파멸적인 인명 피해와 주민들의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공격이 가져올 죽음과 파괴의 책임은 오직 러시아에 있다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은 단결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늘 대국민 담화를 낼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작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전쟁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러시아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감행에도 대화와 협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격이 개시된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외교부, 내무부 등 주요 기관들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들은 이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를 당해 접속이 차단되거나 자료를 올리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AP통신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같은 디도스 공격 외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들이 파괴적인 멀웨어를 동원해 수백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웃나라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일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고위 사이버 안보 담당 관리인 빅토르 조라 씨는 이날 아침에도 디도스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관리는 지금 이곳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면서 정말 끔찍한 일이며 전 세계가 즉각 이 같은 행위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어제 러시아가 분리주의 세력이 점거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독립을 인정한 데 대해 러시아 고위 관리와 의원 등에 대한 제재를 당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에는 세르게이 쇼이그 국방장관과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 등 27명의 고위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7명의 고위직 외에 돈바스 지역 독립에 찬성표를 던진 러시아의 하원인 국가두마 의원 351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유럽 내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개시되자 유럽연합은 가장 가혹한 수위의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공격은 유럽의 안정성과 국제 평화와 질서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제재 패키지를 제시하고 유럽 정상들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같은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경제의 전략 산업들을 겨냥할 것이라며 기술과 시장에서 배제하는 제재안을 유럽 정상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제재안이 승인된다면 러시아의 경제 기반과 현대화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23일 산불 문제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산불이 지구 곳곳을 태울 것이고 연기로 인한 오염 등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서부와 시베리아 북부, 인도 중부와 호주 동부의 산불처럼 앞으로 한 세기 안에 재난 수준의 산불이 50%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북극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 남미 아마존 남부 지역도 주의해야 할 지역에 포함했습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지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또 노력은 충분하지 않은 사후 약방문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토지 개간을 위해서 일부러 내는 불이나 벌목 작업 중에 버려지는 나뭇가지 등의 잔해가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주요 산불로 인한 연기는 수천 킬로미터 밖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위험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장진과 강원도 평강 지역에 구름이 많습니다. 또 강계, 희천, 장진에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오전에는 동쪽을 중심으로 불고요. 오후에는 북한 전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서 대부분 지역 영상권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해산입니다. 영하 21도, 잠진과 삼지연이 영하 19도, 중강이 영하 18도고요. 평양, 개성 영하 5도입니다. 신의주가 영하 6도, 함흥이 영하 7도, 원산, 장전 영하 1도가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낮부터 대부분 기온이 영상권인데요. 삼지연의 낮 최고가 영하 2도까지 오르고요. 해산이 영상 2도, 중강 청진이 영상 5도입니다. 평양 개성 9도, 신의주 7도, 원산 장전은 11도, 함흥의 낮 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3.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집니다.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2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24일 새벽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몇몇 나라가 미얀마 군사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일인데요. 결국 벌어졌습니다.
네,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24일 새벽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작전 승인 직후에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북부에 대해서 육해공 전면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승인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이날 새벽 긴급 TV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제기하고 있는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동부 지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남부, 북부에서도 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 루간스크, 체리니 이후, 남부 오데사항,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에서 미사일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키예프 근처에서도 거대한 폭발음과 총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러시아 지상군과 탱크 등 중화기가 여러 방향에서 우크라이나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이 도시에도 미사일 공격이 진행된 겁니까?
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민간인 대상 공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고정밀 무기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군사기반 시설, 방공체계, 군사공항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인명피해는 피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미 사상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의 포격으로 적어도 8명이 숨졌고요. 또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도 국경수비대원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사태가 워낙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안보와 국방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강하고 동요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러시아군을 반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러시아군 공격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 인근 도로에서 러시아군 탱크 4대를 타격했고 루간스크 지역 마을에서도 러시아군 1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부 지역에서도 러시아 전투기 6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와 친러 반군 세력은 우크라이나의 이런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서 러시아의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목적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푸틴이 방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단행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침략 전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국민들 상황이 걱정이 되네요. 자,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이 동요하지 말라고 했지만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서 국경 근처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대거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영상과 사진을 보면요. 키예프 도심 도로는 피난길에 오른 자동차들로 꽉 차서 정체 현상을 빚고 있고요. 지하철도 두려움 속에서 이동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3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면 피난민들이 향하는 쪽은 서쪽입니까?
네, 지금 동쪽과 북쪽은 러시아 지상군이 몰려들고 오고요. 남쪽은 러시아 군함들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서쪽이 유일한 피난 통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서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인 폴란드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네, 전운이 감독이 시작하면서 미리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죠?
네, 앞서 많은 사람이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폴란드로 들어갈 계획으로 국경 근처 리비우 등지 등으로 피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앞서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그동안 리비우에서 간단한 영사 업무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리비우에서도 폭격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사회 반응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의 연설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돈바스 지역을 공격하고 있고 러시아로 다가오는 나토의 확장 위협 그리고 나토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용하는 걸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고요. 러시아인들을 포함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수많은 유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법정에 세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 지도자들을 겨냥한 경고인가요?
네,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하지만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는 건 러시아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만일 외국이 개입하면 러시아는 즉각 보복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정부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밤 즉각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공격은 정당하지 않다고 규탄하면서 추가 제재를 포함해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재앙적인 인명 피해와 고통을 가져올 계획적인 전쟁을 선택했다면서 공격에 따른 죽음과 파괴 책임은 오직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나토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나토는 이날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이 회원국 대사 긴급 회의를 열고 동맹국 동부 지역에 육해공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토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계획도 있는 겁니까?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나토 병력의 강화는 나토 동맹국 안에서 방어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 우크라이나 안에도 나토 병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반응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각국 정상들은 일제히 충격과 유감을 나타내면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끔찍한 유혈 참사와 파괴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하고 동맹국들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그동안 러시아와 서방 간의 중재를 자처하고 나섰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강력히 규탄하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동맹국들과 연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이 유럽에 다시 전쟁을 가져왔다고 규탄했습니다.
네, 자 유엔의 대응도 중요하지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즉각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23일 밤에 다시 긴급 소집됐었는데요. 하지만 안보리 회의 후 30분도 안 돼서 러시아의 이 공격 소식이 나온 겁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국제사회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4일 제출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이 미얀마 군사정권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까?
네,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러시아, 중국, 세르비아 등이 미얀마 군사정권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네, 미얀마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1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존의 민간 정권을 전복시키고 새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체포됐고요. 수치 고문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등이 이 군사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이 앤드루스 보고관이 문제 삼은 이유가 뭔가요?
네, 미얀마 군정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민간 세력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등이 공급한 이런 무기들이 민간인 공격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정말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유엔 측 자료를 보면요. 적어도 민간인 1,500명이 사망했고요. 반군과 정부군들이 전투를 벌이는 지방에서는 30만 명 이상이 피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중국이 미얀마 군정에 어떤 무기를 공급했다는 겁니까?
네, 전투기와 장갑 차량 등을 공급했다고 하는데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로켓과 포를 미얀마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무기들이 모두 민간인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앤드루스 보고관은 성명에서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무기가 미얀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가 미얀마 군부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앤드루스 보고관 주장에 대해서 당사국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미얀마 군정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미얀마의 모든 당사자가 장기적인 국가적 이해에 따라서 이견을 정치적 대화로 풀 걸 지지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세르비아는 미얀마 군정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이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미얀마의 관리들과 기관들을 제재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유럽연합 EU가 최근 미얀마 사태에 책임 있는 개인 22명과 함께 국영기업, 민영기업 등 네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는 특히 미얀마 군사정권의 핵심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영 석유, 가스기업이 제재 대상에 올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치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이 코로나 방역 조처에 항의하며 국토 횡단 시위에 나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명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와 면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외상으로 인한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이 총기 관련이라는 연구조사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트럭 운전사들이 아주 큰 규모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트럭 운전사들이 23일 최대 4,000km를 주행하는 국토 횡단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호송대라고 불리는 트럭 시위대는 성명을 내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라의 문을 다시 열기 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11일간의 여정을 통해 3월 5일 수도 인근 순환도로에 접근할 계획으로 워싱턴 DC로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최근에 캐나다에서도 이 대규모 트럭 시위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의무화에 항의하며 트럭 운전자들이 일명 자유의 호송대를 결성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트럭 운전자들이 뭐 3주 이상 수도 오타와 거리를 봉쇄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요. 특히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주요 육로인 앰버서더 다리를 엿새 동안 봉쇄해 양국의 물류 운송에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트럭 운전사들이 결성했다는 국민 호송대도 이 캐나다 트럭 시위에서 착안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캐나다 트럭 시위를 본떠서 유럽에서도 트럭 시위대가 결성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트럭 운전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 이 트럭 운전사들이 시위를 통해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가장 주된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입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이미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 호송대가 처음 출발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주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곳,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학교, 의료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자,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가 국토 횡단 시위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출발해서 수도로 모이는 겁니까?
예,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시위대 조직이 이제 조직이 돼서 출발을 합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하는 시위대는 열흘이 넘는 주행을 통해 최대 4,000km를 횡단하는 계획이고요. 뭐 조 바이든 대통령 고향인 펜실베니아주 스트랜턴 출발해서 수도를 향하는 호송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트럭들이 지금 집결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 당국은 대비를 하고 있겠죠?
예, 미 국방부는 지난 22일 400명의 워싱턴 DC주 방위군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정된 교통초소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지휘와 통제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약 50대의 대형 전술 차량을 교통초소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캐나다에서는 이 트럭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서 경찰의 물리력이 동원됐었죠.
맞습니다.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조치를 발동한 후 수도를 마비시킨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는데요. 경찰이 해산 작전에서 뭐 일부 시위대가 체포되고 또 차량이 견인되게 됐습니다.
예, 예. 미국에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DC 당국은 경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자, 시위 주최자인 밥 볼러스 씨는 DC 지역 WJLA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럭 시위대가 법을 어기거나 교통을 차단할 의도는 없지만 코로나 방역 의무와 연료비에 관한 시위대의 요구가 묵살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람도 모이고 트럭도 있고 시위대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예, 로이터통신은 시위 참가자의 말을 인용해 뭐 수천 명에서 어쩌면 수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국민호송대가 당파에 상관없이 트럭 운전사들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인종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시위대 쪽에서는 당파성이 없다고 하지만 일부 정치 세력이 가담하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예,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구구단체와 운동가들이 23일 캘리포니아를 출발하는 트럭 시위대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시위대에 전면 나서고 있진 않지만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과 연관이 있거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트럭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JWLA 방송은 시위 주최자인 블러스 씨 역시 열렬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전했습니다.
예. 정부도 이런 상황은 파악하고 있겠죠?
예, 공영라디오 NPR은 앞서 국토안보부 내부 메모를 입수해서 일부 지역 트럭 운전사들이 몇 주 안에 시위를 벌일 것으로 확인했으며 3월 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신년 국정연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파악했다고 전했는데요. 예, 국토안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서 또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공석인 미 연방대법관 한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소한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선정해 개별 인터뷰까지 마쳤다고 AP통신과 폭스뉴스 등이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예,
그 3명의 대법관 후보 누구라고 합니까?
예, 커튼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레온드라 크루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대법관, 미셸 차이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지방법원 판사 등 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흑인 여성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티브 브라이어 대법관이 올해 은퇴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최초의 흑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백악관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들을 인터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최종 인선을 하기 위한 궤도에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면담을 한 후보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최종 후보 발표가 임박한 건 분명한 사실 같은데요. 자, 후보들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잭슨 판사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이 됐는데요. 작년 6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이어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법원인 이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에 잭슨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과거 잭슨 판사는 이번에 은퇴하는 브라이어 대법관의 법률석유로 일하게 됐었습니다.
네, 또 다른 두 후보도 쟁쟁한 경력을 갖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크루거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과거 연방대법원의 석이었고요. 차이즈 판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제임스 클라이번 연방 하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유명 의원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여성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했고 또 지금 그런 움직임인데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예, 실력보다는 인종이나 성별이 우선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최근 연설에서 대통령이 흑인 여성을 대법관 자리에 앉히겠다고 발표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미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인준 절차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 그래도 상원 인준 과정은 거쳐야죠.
예, 현재 상원 의석이 민주공화 50대 50인 상황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원 법안이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 것과 달리 대법관 인준은 단순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외상으로 인한 사망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총기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외상으로 인한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이 최근 몇 년간 변화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가 첫 번째 외상 사망 원인이었는데 지난 2017년부터는 총기로 인한 외상이 인명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 어떤 내용의 조사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 22일 미국 외상수술협회가 발행하는 대중의학지인 외상수술 급성환자치료 공개에 관련 보고서가 실렸는데요. 지난 2017년 총기로 인한 잠재적 수명 손실 연수는 144만 년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137만 년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에도 외상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은 총기 관련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네, 좀 낯선 용어가 있네요. 수명 손실 연수,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예, 보고서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2009년에서 2018년 사망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이 잠재적 수명 손실 연수는 표준 생존 연령을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자, 현재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78.7세니까 80세를 기준으로 삼은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40살에 외상으로 사망했다면 수명 손실 연수는 40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총기로 인한 미국인의 수명 손실 연수를 다 합쳤더니 무려 140만 년, 140만 년이 넘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고서는 총기로 인한 사망 대부분은 자살이었고 또 총기로 인한 자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총기 접근 여부와 총기 사망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총기로 인한 사망 주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CDC 자료에 따르면 총기로 인한 자살 건수는 지난 2009년 1만 9천여 건에서 2018년엔 2만 4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총기 자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백인 남성이었는데요. 이 기간 백인들의 잠재적 수명 손실 연수는 495만 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네. 자, 그 규모 가운데 고의든 아니든 총기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총기 관련 사례는 흑인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흑인들의 총기로 인한 수명 손실 연수는 320만 년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면에서 보면 젊은 연령대에서 총기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젊은 나이에 사례가 됐다면 수명 손실 연수도 더 길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이 총기 사례로 인한 흑인 남성의 평균 손실 횟수는 50.5년이었고요. 백인 남성의 경우 자살로 인한 평균 손실 횟수가 약 29년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런 수치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죠?
예, 여성들 사이에서도 총기로 인한 사망이 늘었는데요. 조사 기간인 이 10년 기간 동안 여성이 총격으로 살해당한 건수가 10% 가까이 증가했고요. 총기를 이용한 자살 건수는 30%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에 총기 사용하고 그 사망률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다른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예, CNN 방송은 총기 규제 옹호 단체인 총기 안전을 위한 모든 도시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전했는데요. 해당 조사는 지역의 총기 관련 법과 총기로 인한 사망 건수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관관계일까요?
예, 이 총기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주에서는 총기 사망률이 낮고 반대로 느슨한 총기 규제법을 갖고 있는 주에서는 총기로 인한 사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단체가 각 주의 총기 규제법을 점수로 매겼는데요. 이 100점 만점에 8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주는 캘리포니아 주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 사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8.5건으로 전국 평균 13.6건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에 100점 만점에 3점으로 가장 낮은 총기 규제 점수를 받은 미시시피주는 총기로 인한 사망 건수가 인구 10만 명당 28.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매년 2월 셋째 월요일은 미국의 대통령의 날입니다. 올해는 지난 21일이 대통령의 날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에서 시작된 대통령의 날이 이제는 모든 대통령의 공헌을 기념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화 배우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붕괴에 큰 역할을 했던 제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1911년에 태어난 로널드 레이건은 69세의 대통령에 당선돼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었으며 뛰어난 화술로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로널드 윌슨 레이건은 일리노이주 템피코라는 소도시에서 아버지 잭 레이건과 어머니 넬리 레이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잡화상을 운영했지만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잘했고 특히 미식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여름철이면 동네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유리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극을 보고 난 후에 그 매력에 빠져 나는 반드시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은 배우가 되기 위해 뉴욕이나 할리우드로 갈 돈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레이건은 아이오와주에 있는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로 취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도시 시카고에 있는 좀 더 큰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야구 경기 중계도 하고 디즈니랜드 개막과 같은 중요한 행사 현장도 보도했습니다.
Inside this stockade, Walt Disney has created a frontier village that could have been carved out of the wilderness.
레이건은 어느 날 스포츠 중계를 위해 캘리포니아를 여행했습니다. 레이건은 이때 워너브라더스라는 영화사를 찾아가 스크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영화사는 레이건에게 배우가 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화 배우가 된 로널드 레이건은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누트 라크니 올 아메리칸이었습니다. 사상 최우수 대학 풋볼 선수 조지 키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레이건은 조지 키퍼의 역을 맡았습니다. 레이건은 주인공이 숨을 거두는 키퍼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로 레이건은 키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키퍼를 위해 승리하라라는 말은 레이건에게 나중에 그의 정치 슬로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0년 레이건은 여배우 제인 와이퍼와 결혼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딸 모린과 아들 마이클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은 9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레이건은 1948년 미국 노동총연맹 영화배우노조의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는 이 직책을 6차례나 연임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낸시 데이비스를 만난 건 노조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52년 결혼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딸 패티와 아들 런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로 자처했던 로널드 레이건은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공산주의가 확대되자 레이건은 보수적이 돼갔습니다. 그는 영화계에서 누구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반대했습니다.
195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은 텔레비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대변인이 됐습니다. 이때 레이건은 대중연설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공화당 정치인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레이건은 연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선거 유세는 레이건을 뛰어난 웅변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랜시 레이건은 남편의 정치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랜시가 레이건에게 언제나 최고의 조언자였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1966년 로널드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 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가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는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레이건은 거의 100만 표에 달하는 지지를 받으며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의 주지사로서 찬사와 비판이 뒤섞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주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줄여 찬사를 받았지만 세금을 올린 데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권자들은 그를 두 번째 임기의 지사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화당 후보 경선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연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드디어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민주당의 지미 카터 현임 대통령과 싸우게 됐습니다.
두 후보는 텔레비전에 나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유권자들을 향해 직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Are you better off than you were four years ago? Is it easier for you to go and buy things in the stores than it was?
여러분은 4년 전보다 잘 살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4년 전보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4년 전에 비해 일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 로널드 레이건은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은 1981년 1월 취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의 정권 교체를 레이건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즉각 선거 공약들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회에 세금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후 레이건 대통령은 목숨을 잃을 뻔한 총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존 힌클리 주니어라는 젊은이가 워싱턴의 한 호텔 앞에서 대통령과 다른 세 명에게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그의 공보비서 제임스 브레이디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맞힌 총알은 심장을 간신히 비켜가 폐에 박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의사들이 모두 공화당원이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등 참사 중에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레이건 대통령은 2주 만에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거운동 때부터 그는 정부가 너무 비대해져 국민 생활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의회는 세금을 인하하고 특수한 정부 사업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행정부는 그 같은 조치가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정부의 빚이 늘어갔습니다. 그 같은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레이건오믹스라 불리웠습니다. 레이건오믹스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삭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타격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측에서는 그의 정책이 경제를 개선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4년 재선됐습니다. 그때 민주당 경쟁 상대는 월터 몬데일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레이건은 큰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 중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대외 정책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정부의 가장 유명한 대외 정책은 레이건 독트린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세계 어디든 반공 세력에게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트린에 따라 미군이 카리브해 섬나라 그레나다를 침공했습니다. 니카라과의 반군도 비밀리에 지원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을 위해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총서기와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1987년 6월 12일 레이건 대통령은 서독을 방문하고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베를린 장벽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Mr. Gorbachev, open this gate.
고르바초프 총서기여, 이 문을 여세요. 이 벽을 무너뜨리세요.
Tear down this wall.
어떤 역사가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이 소련의 붕괴를 가져온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투입이 소련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소련은 경제 파탄이 났다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레이건 대통령을 친근한 지도자, 국민의 사람, 미국의 희망을 안겨준 지도자로 느꼈습니다.
1989년 2차 임기를 마친 레이건 대통령은 부인 낸시 여사와 함께 캘리포니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택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94년 미 국민들에게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이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앓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가 언제나 빛나는 새벽을 맞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널드 윌슨 레이건 제40대 대통령은 2004년 6월 5일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93세로 타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뛰어난 소통의 달인으로 국민에게 다가갔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한국 속담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Did you get the answer?
No, he's not in yet. Oh, speak of the devil. I can see him in the hallway now. No, he's not in yet. Oh, speak of the devil. I can see him in the hallway now.
그는 아직 출근 안 했어요.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지금 복도에 있는 게 보이네요.
Speaking of the devil, to speak of the devil means to talk about someone at the same time the person appears.
Speak of the devil.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쓰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호랑이 얘기를 하면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에 유래해서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고 미국에서는 악마에 대해 얘기하면 악마가 나타난다는 미신에서 speak of the devil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화 들어보시죠.
John and I are going to the movies tonight and hey, speak of the devil, here comes John now.
Hey John, we were just talking about you and speak of the devil, you appear.
John and I are going to the movies tonight and hey, speak of the devil, here comes John now.
John과 나는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hey,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John이 지금 오네요.
Hey John, we were just talking about you and speak of the devil, you appear.
Hey John, 우리 지금 당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당신이 나타났어요.
Keep in mind, this expression does not mean that you think the individual is bad or evil.
It's just an issue of timing.
기억하세요. Speak of the devil. 이 표현은 어떤 사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마침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쓰는 표현으로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또 다른 대화 들어보시죠.
I think David is getting along with everyone now.
Speak of the devil, he just called in sick.
I think David is getting along with everyone now.
제 생각에 이제 데이빗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Speak of the devil, he just called in sick.
Speak of the devil. 그가 방금 아프다고 전화 왔어요. 대화에 나온 사람이 느닷없이 전화가 왔기 때문에 speak of the devil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또 다른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the boss gave up on David.
Speak of the devil. He's standing right behind you.
I think the boss gave up on David.
내 생각에 보스가 데이비 포기한 것 같아요.
Speak of the devil. He's standing right behind you.
Speak of the devil. 그가 당신 바로 뒤에 서 있네요. Devil. 악마가 들어간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Boy, you are like a different person when your old friend from college comes around.
I know. I just can't behave when he's around. He really brings out the devil in me.
Boy, you are like a different person when your old friend from college comes around.
Boy, boy는 미국인들의 감탄사로 많이 씁니다. 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Boy, 와, 옛 대학 친구가 옆에 있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 같아요.
I know. I just can't behave when he's around. He really brings out the devil in me.
I know, 알아요. 그가 주위에 있으면 바르게 행동을 못해요. 그는 내 속에 악마를 나오게 해요. Brings out the devil in me. 내 속에 개구장의 모습을 나오게 해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We say something or someone brings out the devil in us. This means we blame someone else for our bad behavior.
우리가 brings out the devil in us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나쁜 행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When we use this idiom, we really don't mean evil behavior. More like being mischievous or causing lighthearted trouble.
Brings out the devil in me. 내 속에 악마를 나오게 해요. 악마 같은 행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썽이나 가벼운 장난 정도의 나쁜 행동쯤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Speak of the devil. 내 속에 악마를 나오게 한다. 내 내면의 개구장의 모습을 나오게 한다. Brings out the devil in me. 두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